VOA 세계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오늘 한국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감염병과 자연재해 퇴치를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과 미국 지도자들은 대화가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선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는 진전이 있기를 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한국이 공공보건 등 남북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간은 한반도가 직면한 전염병과 홍수, 태풍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간 국경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군이 실종된 인도 민간인 남성 5명이 중국군에 구금됐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인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자국민 실종과 관련해 한 라인을 통해 중국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민간인 인도 남성 몇 명이 중국 쪽으로 건너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그들이 붙잡혔다면 인도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로 돌아오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은 지난 5일 인도 경찰 당국을 인용해 자국민 5명이 아루네찰 프라데시주 국경지대에서 중국군에 납치됐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지난 6월 히말라야 서부 국경지역에서 충돌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군 20명이 숨지는 등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인도군의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미국 언론인들의 비자 연장을 중단했습니다. 화초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트위터에서 중국 언론인들이 미국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는다면 이곳 미국 언론인들과 훌륭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CNN 기자 등 몇몇 미국 기자들의 비자 연장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기간에 그들의 중국 체류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 게티 이미지 등 소속 기자 5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중국 외교부에서 기자증 1년 추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자국에서 일할 수 있는 중국 주요 국영 언론사의 직원 수를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 10만여 명은 어제 수도 민스크 도심을 행진하며 대통령 퇴진과 구금된 시위대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보안군과 장갑차를 동원해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됐다고 밝혔지만 야권 세력은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국들도 벨라루스의 대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야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인 20%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 미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밝혔습니다. 스콧 고틀리브 전 국장은 어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만 명을 넘어서면서 브라질을 제치고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기준 9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어제 입법회 선거 연기에 항의하는 시위대 29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2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으며 시위대의 소지품과 신분증을 검사하고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아무래도 여행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태국 수도 방콕에서는 이런 비행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내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한 타이 항공이 기내식을 제공하는 한시적인 레스토랑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태국 국적 항공사인 타이 에어웨이즈 방콕 사무소의 구내식당이 항공사 좌석이 완비돼 비행기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변신한 겁니다. 요리사와 객실 승무원도 역시 고객들이 식사하는 동안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고객들 응대에 나섰는데요. 손님들은 기내식을 좋아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만 먹을 수 있어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먹게 돼 좋다는 반응입니다. 타이 에어웨이즈 팝업 레스토랑에서는 하루에 2,000번의 음식이 제공되고요. 고급 기내식이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콕 본사에서 계속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팝업 항공사 레스토랑이 타이 에어웨이즈가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에 말레이시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가 기내용 메뉴로 예약된 식사를 판매하는 속성 음식점을 처음 열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식당과 경찰관을 위로하는 경찰견 부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함경 남도와 황해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는 50에서 100mm, 평안도와 황해도는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3에서 9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4도, 신의주는 18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9도에서 26도, 함흥 18도에서 24도,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베니킹의 노래입니다.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달빛밖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제 곁에 있는 한 말이에요. Stand by me 들어보시죠.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Whoa, stand now. Oh, stand. Stand by me. Whe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자국 주재 미국 언론인의 기자증 연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인도가 브라질을 제치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국 2위 국가가 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 핵시설을 사찰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군요.
네, 중국이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언론사 기자들의 기자증 연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외신 기자증은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 거류사증, 비자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자증 기한이 만료되는데 연장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더 이상 중국에 머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사실상 추방 조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는 일부 미국 언론사 기자들에게 2개월짜리 기자증을 발급하고 있고요. 또 임시 기자증 역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기한을 줍니까?
통상적으로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에게 1년짜리 기자증을 발급해왔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언론사 기자들은 전원 2개월짜리 비자를 발급받게 되나요?
일단 기한이 만료되는 기자들에 한해서 2개월짜리가 발급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 단체인 중국 외신 기자 클럽은 4개의 미국 언론사 소속 기자, 적어도 5명이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CNN 기자 1명, 블룸버그 소속 기자 2명,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1명 등인데요. 이 가운데 CNN 기자만 미국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2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은 해당 기자들에게 앞으로 2개월간 중국에서 계속 일해도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들 기자들의 보도 내용이나 절차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입니다. 화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7일 트위터에 미국이 중국 기자들을 공평하게 대한다면 중국도 주중 미국 언론인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서 어떤 조처를 내렸나요?
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자들의 취재 비자 유효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연장이 가능한데요. 오는 11월 초에 만료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언론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양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기자 수를 16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고 또 미국에 진출한 중국 관영 매체를 외국 사절단으로도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독립된 언론기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소속된 선전단체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기자들을 추방하는 식으로 맞대응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홍콩의 자치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주말에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 소식도 잠깐 짚어주시죠.
네, 홍콩에서 6일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이 최루탄을 동원해서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약 290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콩에서는 한동안 시위가 잠잠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히 시위가 발생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당초 6일은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 선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리랑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7월 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야권과 시민들이 이날을 맞아서 전격적으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지난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기념 시위 이후에 약 2달 만에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7월 1일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날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부로 논란 많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정보, 테러, 외세개입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홍콩 정부는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인도가 브라질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7일로 누적 확진자 수는 약 420만 명을 기록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만 명이 넘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7일에도 1,000명 넘는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요?
네, 5일에 이어서 6일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를 넘어섰는데요. 며칠 만에 9만 명대로 늘어난 겁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8-9만 명 이상 나오는 건 전 세계에서 인도가 처음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검사 수를 두 배로 늘리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억 인구 대국인 인도의 가파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봉쇄 조처를 취했던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에 강도 높은 봉쇄 조처를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왔습니다. 7일에는 수도 뉴델리 지하철도 5개월 만에 재개통됐는데요. 하지만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현재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 약 630만 명, 누적 사망자 수 19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브라질과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의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요. 7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700만 명을 넘어섰고요. 88만 3천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코로나 규제 반대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영국과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 정부의 코로나 규제 반대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말에도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위 배후에 극우주의자들이 선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 기업이 백신 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 3단계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각각 3만 명씩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10월 말 백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우려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백신을 공식 승인하고 3상 임상에 들어가 있고요. 영국과 스위스 기업 등도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백신 기업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군요.
네, 중국의 유명한 백신 개발 업체인 시노백이 직원과 가족 약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했고 연말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백은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 핵시설을 사찰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IAEA가 4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서 지난주 이란과 합의했던 시설 가운데 한 곳에 들어가서 사찰하고 표본을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가 들어간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이 앞서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도시인 카라지 그리고 중부 이스파한 근처에 있는 시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IAEA는 아직 사찰하지 못한 시설은 이달 중에 방문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시설이 사찰 대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
네, IAEA는 이란이 이곳에서 비밀리에 핵물질을 반입하거나 핵활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공개 문제를 두고 양측이 마찰을 빚었었죠?
네, 하지만 양측이 협상을 해서 두 시설을 공개하기로 한 건데요. 아이는 이번에 합의한 것 외의 시설은 사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란이 앞서 우라늄 농축량을 늘리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IAEA가 이날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저농도 우라늄 약 2,105kg을 농축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기준으로 이란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량은 약 1,570kg이었는데요. 석 달 사이 약 500kg 이상 늘었습니다.
2015년에 나온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량을 제한하고 있죠?
네, 상한이 약 203kg인데요. 현재 농축량이 그 10배에 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합의 체결 전에 농축했던 양에는 크게 모자랍니다.
이란 핵합의는 우라늄 농축 비율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네, 3.67%가 상한인데요. 현재는 4.5% 수준이라고 IAEA는 보고서에서 설명했습니다. 핵합의 전에는 농축 비율이 20%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 문제가 많다면서 2018년에 탈퇴했는데요. 그러자 이란은 핵합의 효력을 일부 무력화하고 우라늄 농축량 그리고 순도를 올렸습니다.
이란 핵합의에는 이란 외에 미국을 포함한 6개 나라가 서명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란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란 핵합의를 유지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경찰로부터 총격을 당해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촉발한 제이컵 블레이크 씨가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 하면서 행동을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0 인구조사 집계 작업을 한 달 앞당겨 끝내려던 당국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요. 이어서 실업률이 두 달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경찰 총격 피해 흑인 남성인 제이컵 블레이크 씨가 영상 메시지를 냈군요.
네, 지난달 23일 경찰관으로부터 7차례 총격을 당해서 입원한 제이컵 블레이크 씨가 제발 당부하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변호인인 벤 크럼프 변호사가 해당 발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5일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당신의 삶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낭비한 시간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군요.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전날인 4일이었습니다.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블레이크 씨가 영상을 통해서 원격 출석했는데요. 이 총격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블레이크 씨는 현재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세 가지 혐의가 어떤 거고 블레이크 씨가 원격 출석에서 어떤 증언을 했나요?
네, 가장 큰 혐의는 중범, 펠로니로 분류되는 3급 성폭행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택 침입, 나머지 하나는 난폭행에 관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블레이크 씨가 지난 5월에 한 가정에 무단 침입해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던 사건인데요. 블레이크 씨는 이날 원격 출석한 공판에서 이 세 가지 혐의 모두 무죄 청원을 했습니다.
총격 당한 뒤 상태는 어떻습니까?
24시간 내내 고통을 겪고 있다고 5일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블레이크 씨가 말했습니다. 숨쉴 때도 아프고, 잘 때도 아프고, 잠시 움직일 때도 아프고, 먹을 때도 아프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격 직후 수술받은 뒤에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라고 앞서 가족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블레이크 씨는 나처럼 당신도 다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이날 메시지에서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뭉칠 수 있고 자금을 모으고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블레이크 씨의 발언을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이크 씨의 발언을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네, 블레이크 씨 총격 사건이 대선 국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과 함께 흑인에 대한 경찰력 과잉 집행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BLM 운동이 주요 도시에서 진행 중인데요. 카멀라 하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블레이크 씨한테 총격을 가한 경찰관을 기소해야 한다면서 이 BLM 운동 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말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내가 총격 현장 동영상에서 본 것을 기반으로 생각할 때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6일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현지 사법당국자가 아니라서 모든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단서를 달았는데요. 이 총격 당사자는 커노샤 경찰국에서 7년 동안 근무했던 러스텐 셰프티 경관입니다. 사건 직후에 휴직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 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에서는 시위 와중에 발생한 방화와 약탈 등 폭력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 220곳에서 발생한 570차례 폭동이 BLM 책임이라는 트위터 게시물을 6일 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 씨가 재전송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평화적 폭동, 평화적 약탈, 평화적 방화냐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주니어 씨의 글을 재전송하면서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현장 동영상을 재전송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평화적 시위다, 역겹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적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다리에 불이 붙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조사를 일찍 마무리하겠다는 당국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2020 인구조사 집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일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6일 오후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임시명령문을 발부했는데요. 상무부는 센서스국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7일 법원이 심리를 개최할 때까지 센서스국은 인구조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이런 명령이 나온 겁니까?
네, 일부 시당국과 카운티 정부 그리고 민권단체들이 연대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조기 종료하려는 센서스국의 계획 때문에 소수계 사회 구성원들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고 소장에 적었는데요. 이에 따라 인구조사에서 부정확한 집계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법원이 이번에 받아들인 건데요. 고 판사는 공익과 법원 명령 준수 어려움 사이 이 균형을 따져볼 때 원고 측 주장에 뚜렷이 기운다고 명령문에 적었습니다.
당국의 인구조사를 애초 계획보다 일찍 끝내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달 30일에 모든 집계 작업을 종료하겠다고 스티븐 빌링엄 센서스 국장이 지난달 3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당초에는 10월 말까지 집계를 하겠다고 했다가 일정을 한 달 앞당긴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정을 바꾼 데 따라서 인구조사 전반의 정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의 우려가 나왔었고요. 소송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집계를 일찍 마치려던 계획을 일단 법원이 막았는데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고 센서스국 측은 밝혔습니다. 산하 기관에 발송한 전자우편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를 즉각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인구조사 센서스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역별 거주자 수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미국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서 10년마다 센서스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통계를 연방선거구 획정과 예산 배정 등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 수를 기반으로 연방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대표적인 게 연방 하원선거구 획정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주별로 동일하게 2명씩이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인구에 따라서 배분되는데요. 따라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 하원의원 수가 늘어나는 주가 있고 줄어드는 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인구조사에서는 그런데 이 설문 항목을 교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설문 항목에 관한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처음에 이 미국 시민인지 확인하는 항목을 인구조사 문항에 넣으려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정부 등이 반발 소송을 냈습니다.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참여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시민권 항목 추가는 무산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불법 체류자들을 집계 대상으로 제외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들의 연방 하원 의석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외에 텍사스 등을 비롯한 주 당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석수 외에도 연방 예산과 자원 배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8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8.4%로 떨어졌다고 4일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달에는 10.2%였는데요. 한 자릿수대로 내려온 겁니다. 하지만 새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서 고용시장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고용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8월에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약 140만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170만 개보다 30만 개 정도 적어진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지난 4월 약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5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신규 일자리가 약 480만 건으로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7월부터는 이런 증가세가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 고용지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6개월 가까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마비되다시피 한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들과 호텔, 식당, 항공, 오락업계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나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는 한 이 큰 규모의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까?
네, 현재 약 2,900만 명이 주정부가 지급하는 주간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회생기금으로 지급했던 주간 600달러 추가 보조금이 한 달 전에 끝나면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절반가량으로 줄었는데요.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 사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88만 건으로 다시 1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간 3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무역 지수도 발표됐죠?
네. 상무부는 지난 3일 상품과 서비스 등 7월 무역 적자가 63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인 6월에 535억 달러에서 19%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지난 2008년 7월 이후 그러니까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에 무역 적자가 11.5% 늘어난 뒤 6월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월 수입은 2,317억 달러로 11%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수출은 1,681억 달러로 약 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별로는 어땠습니까?
네, 미국과 지금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적자가 316억 달러로 전달인 6월보다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멕시코 적자 역시 약 106억 달러로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발표될 경제지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대선 전까지 무역지수와 고용지표 모두 이제 다음 달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최대 추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역사적인 호황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게 됐는데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관 성과 중 경제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TV 토론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 진영은 이들 TV 토론회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TV 토론 첫 번째 시간으로 TV 등장 이전의 토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후보 간 토론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건국 초기인 18세기엔 선거운동이라면 단지 신문이나 대중연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보들은 토론이 아닌 신문이나 전단 그리고 대중모임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렸습니다. 라디오나 TV 같은 방송 매체가 등장하기 이전 시기 가장 주목할 만한 토론으로는 1858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와 민주당 스티븐 더글러스 후보의 토론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두 후보의 토론을 전국적인 중요성을 가진 첫 번째 토론으로 평가합니다. 당시 토론은 사회자나 언론 패널이 없이 진행됐으며 관련 기록은 당시 두 후보가 토론에 진지하고 분명하게 임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로 넘어와 1960년이 될 때까지 미국 안에서는 대선 후보 간 토론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1940년 대선에서 공화당 웬델 윌키 후보는 민주당 소속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을 두고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 측과 언론은 이 제안을 주먹을 끌려는 시도라 여기고 묵살했습니다. 한편 1944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이 루스벨트 대통령 연설이 끝난 직후에 이를 반박하는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 이전 대선 본선이 아닌 예비선거 과정에서는 후보 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1948년엔 오리건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제임스 듀이 그리고 헤럴드 스타센 후보가 토론했습니다. 라디오로 방송된 이 토론회를 미국 안에서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is what American voters see. The face-to-face clash between President Barack Obama, who has a slight lead in the polls, and his challenger, Republican Mitt Romney.
1952년 5월엔 처음으로 TV를 통해 방송된 토론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에 나온 후보들과 후보들의 대변자가 나와 여성 유권자 연맹이 제시한 두 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해 여성 유권자 연맹이 주최한 토론회가 방영된 뒤 두 달 뒤엔 민주당 블레어 무디 연방 상원의원이 처음으로 대선 후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MBC와 CBS가 방송 시간을 내주겠다고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진영이 모두 이를 거부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TV 토론 첫 번째 시간으로 TV 등장 이전의 토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웨스트 라이프의 홈 들려드립니다. 여행은 끝났으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In Paris I'm wrong, but I wanna go home. 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I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ll be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 each one a line or two. I'm fine, baby. Send them, but I know that it's just not enough. The words were cold and flat, and you deserve more than that. Another airplane,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feel just like I'm livi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답게 정말 다양한 식당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식성이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식당을 마음껏 골라갈 수 있죠.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맛있는 식당을 눈앞에 두고도 선뜻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 헌던에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치매 환자들을 위한 식당. 식당 입구에 자그마한 보라색 불가사리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치매 환자들의 친절한 식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시로 퇴행성 질환인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식당은 토니 레인하드 씨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18년간 노인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치매 환자들과 노인들을 도와온 레인하드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이후 많은 곳이 이 치매 환자들을 찾기에 매우 힘들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I was just appalled at how hard it was to take someone living with dementia.
치매 환자들의 경우 초기라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출 한번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요. 자신의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산하 전국 보건 노령화 연구소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70% 이상은 주로 집에 머무는데요. 지역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레인하트 씨는 치매에 우호적인 미국이란 단체와 함께 자신이 사는 버지니아 지역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Sometimes I'll go out and I do talks at churches, do a lot of workshops at churches.
주로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는 다들 자기 이웃의 이야기라며 주위에 치매 환자들이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사람들이 이렇게 치매 환자가 주위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네요. 레인하트 씨는 더 큰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지역 식당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헌던에 있는 버지니아 키친이란 식당은 레인하트 씨의 제안을 제일 처음으로 받아들인 식당인데요. 식당 주인인 링컨 크루거 씨는 이야기를 듣곤 기꺼이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It's really hard to generalize, but I know that it's something that, let's be honest, I think all of us.
크루거 씨는 사람들을 일반화하는 건 힘들지만 다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데요. 누구나 가족과 친구가 있고 그들 중에 치매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점점 흔한 경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치매 환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레인하트 씨는 치매 환자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치매가 있는 사람들과 언쟁을 시작하는 건 피해야 한다며 말을 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가 있으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specially as Americans, we do talk very fast. I talk fast.
미국인들이 말을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 자신부터가 말이 빠르다는 레이나드 씨는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식당 종업원들의 경우 주문을 받다 보면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치매 손님들에게 천천히 설명하고 또 너무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르게 하기보다는 간단하고 쉬운 정보를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치매 인구가 7,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늘 활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레인하트 씨 역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찰관을 위로하는 경찰견 부대. 미국의 각 지역 경찰국에는 K9이라고 부르는 경찰견 부대가 대부분 있습니다. 경찰견들은 주로 범죄 현장에 투입되거나 마약 탐지 활동에 투입되죠. 그런데 미 동부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는 범죄와 싸우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심적인 안정을 돕는 경찰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페어팩스 경찰국 건물의 복도, 인물도 덩치도 좋은 개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Out.
Good boy.
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개는 최근 경찰국에 들어왔지만 인기 만점인데요. 이제 조금만 더 훈련하면 정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잭과 다른 경찰견 동료들의 임무는 폭발물이나 마약 탐지, 실종자 추적 등 일반적인 경찰견의 임무와는 다를 거라고 하는데요. 잭은 비영리 단체인 First Responders K9, 즉 응급대원 경찰견 부대에 소속된 개이기 때문입니다.
First Responder K9 trains and provides service dogs to first responders by first responders.
응급대원 경찰견 부대를 맡고 있는 맷 기스 씨는 이들 경찰견은 현장에서 상처를 입은 초기 대응자들을 위한 응급대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 중에 다쳐서 이동이 불편해진 경찰관들이나 끔찍한 경험을 한 후 정신적인 충격이 시달리는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또는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경찰관들을 위로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많은 경찰견 부대가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응급대원 경찰견 부대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초기 대응자들,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관, 긴급의료원 등이 바로 이 응급대원 경찰견 부대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as we start to focus that training, it's focused towards disabilities. So the dogs.
페어팩스 경찰국의 크리스 샤프 씨는 현재 응급대원견들은 장애인을 돕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견들이 직접 문 앞에 있는 장애인용 단추를 눌러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자신이 보조하는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배운다는 겁니다. 현재 이 특수견 부대에는 총 5마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5마리 모두 임무 중 숨진 경찰관들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훈련이 끝난 후 5마리 가운데 잭과 홈스 두 마리는 경찰관들의 PTSD 예방을 위한 임무에 투입되고요. 인디, 셀리, 레니는 이미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관들을 돕는 일에 바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의 에드윈 로슬러 국장은 자신이 바로 경찰견들의 도움을 받게 된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It's been a blessing because I am learning not only from my trainer Caitlin and my canine Indy, but everybody else.
로슬러 국장은 사람은 물론 경찰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두가 이 경찰견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경찰견 인디를 자신의 업무실로 데리고 와서 하루 24시간 인디와 함께한다는 로슬러 국장은 인디와 다른 경찰견들을 통해 경찰국이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응급대원 경찰견 부대 대원이 되려면 총 2년간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미국 내 다른 경찰국들과 함께 일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벌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기사를 보며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4일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20여 만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된 VOA 기사를 읽어보며 지진과 관련된 뉴스에 꼭 등장하는 단어 epicenter, 진원지, 진앙이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Listen closely.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a town of 29,000.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Epicenter, 진앙, 진원지. 진원지는 지진의 근원지, 정확히 말해 지진이 발생한 진원 바로 위에 지표상 지점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진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빠지지 않는 표현이죠. Epicenter means the part of the Earth's surface directly above the focus of an earthquake. Epicenter. Epi는 upon이라는 뜻의 접두사이고 center는 중심이라는 뜻의 단어죠. 즉, epicenter 하면 진원지라는 뜻 외에도 어떤 활동의 중심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오전 10시 33분, the quake, 지진은 jolt, 흔들다, 충격을 주다. 그래서 the quake jolted Ridgecrest, 지진은 리지크레스트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A town of 29,000, 인구 2만 9천 명이 거주하는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수천 명이 전력을 잃었고 어느 지역의 수천 명을 말하냐면 near the epicenter, 진원지 근처에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이 집 한 채가 부분적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예문 다시 들어볼게요.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a town of 29,000.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Here are some examples.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집 두 채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진원지 근처의 한 마을에서.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last decade.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연구소는 중심지였습니다. 무엇에? Of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와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 혁신에 for the last decade, 지난 10년간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last decade. 오늘의 표현 epicenter, 앞으로 지진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 복습해 볼 수 있는 표현이겠죠?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인 머나잇의 Cheek to Cheek, 뺨과 뺨을 맞대고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aven,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Heaven, I'm in heaven and the cares that hang around me through the week seem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to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wouldn't fruit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go out fishing in a river or a creek, but it wouldn't fruit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Dance with me, I want my arms about you, the charms about you will carry me through to heaven. I'm in heaven.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to cheek, to cheek, to cheek. Thank you.